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9월 9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죠. 99절이라고도 하고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걸 기념하는 날인데 북한에서는 5대 명절 중 하나로 불린다죠. 북한은 9일 오늘 새벽에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새벽 열병식을 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됐을 거라고 하고요. 상당히 상황이 어려운데도 북한이 잇따라 열병식을 강행하는 것, 북한 내 경제정책 등의 불만이 쌓인 북한 주민들에게 군사력 과시를 통해 성과를 이룬 것처럼 포장하고 또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다시 한번 주목받게 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포장을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좋은 건 아니겠죠. 북한 당국이 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부터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있는데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함께하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0명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정착 준비를 본격 시작합니다. 법무부는 총 390명의 특별기여자 중 377명은 9일 0시, 추가 입국한 13명은 10일 0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원 격리가 해제되는 10일 0시부터 시설 내 층간 호실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자들의 외출 외박 대면 면회는 충북 지역 방역 단계와 보건복지부 방역 지침을 고려해 제한됩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1주간 학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170명을 넘으면서 올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일에서 8일 한 주간 학생 일평균 확진자는 177.4명으로 집계돼 기존 올해 최다 기록인 162.4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일부터 등교 기준 완화로 대면 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전국 학교 97%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교직원과 고3, 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오는 11일 완료됩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현지 시간 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올림픽위원회였다며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4위 뉴스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올림픽 선수와 관계자 등 약 100명을 탈출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현지 시간 8일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현재 아프간 밖으로 빠져나왔다면서 동계 스포츠 선수 2명도 탈출해 내년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도적 비자를 통해 탈출한 올림픽 관계자 상당수를 포함해 총 100여 명이 아프간 밖으로 피신했다고 말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3,169만 달러의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는 현지 시간 8일 공개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동결 자산이 2019년보다 8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는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벌이는 개인 기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수치는 이들 모두에 대한 동결 자산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73주년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일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예년보다 시간과 규모 모두 축소된 형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0시부터 약 1시간가량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 열병식은 직전 두 차례 열병식과 비교해 시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시간이 줄어든 만큼 앞선 두 차례 심야 열병식보다 규모도 줄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2015년 11월 불란서 파리에서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탄 테러 사건의 유일한 생존 테러범 재판이 현지 시간 8일 불란서 파리 특별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피고인석에 출석한 압데슬람은 신원 확인 절차 과정에서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가 그의 종이자 전령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불란서 최악의 참사를 저지른 용의자 9명 중 대부분은 자살하거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지만 압데슬람은 몸에 차고 있던 자살 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일하게 생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이어질 재판에는 변호인 330여 명, 피해자 300여 명 등이 출석하게 되며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 뉴스 짚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공화국 창건 당일 0시에 열병식을 진행을 했죠. 지난해와 올해 초에 진행했던 심야 열병식과는 달리 민간 무력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배경이 뭔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열병식이 새벽에 진행이 됐네요.
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73주년을 맞아서 자정에 남쪽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노동적위군 그리고 네.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은 했는데 연설은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당 근로단체부장인 리란 당 비서가 연설을 맡았고
네.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사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의 노동적위군 열병부대들은 도당 책임비서들의 인솔하에 행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방역을 맡고 있는 비상방역종대,
네.
보건성종대도 열병식에 참가를 했고요. 학생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기는 뭐 특별한 건 보이지는 않았는데 오토바이, 트랙터, 그리고 122mm 다연장 로켓, 불새 대전차 미사일 이런 재래식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네, 밖에서는 어떤 전략 무기가 공개됐나 뭐 이런 거 관심이 컸는데 실상 특별한 무기는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통상 북한이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이른바 정주년에 열병식을 대규모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신무기를 대거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뭐 정주년도 아니고 정규 무력이 참여한 열병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별도의 전략 무기를 공개하지는 네. 않았고요. 북한 매체에서도 오늘 전략 무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지난해 10월에 그 열병식 때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선보였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네.
대외 무력을 가시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8차 당대 끝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동원은 안 했지만은 대신 그 지난해 10월보다 길이와 직경이 늘어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5등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열병식을 근데 저희가 10월 10일에 할 거다 이런 예상을 좀 했었잖아요.
네. 이제 열병식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이 되면서 9월 9일 아니면 10월 10일 아니면 두 번 다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왔는데
네.
열병식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이 된 게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열릴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의 열병식 준비 상황이 포착이 됐을 때
네.
통상 열병식이 있기 1, 2개월 전에 포착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포착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10월 10일이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많았고 이와 관련해 이제 데일리엔케 북한 내부 소식통도 지난 3일에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현재 준비 중인 열병식은 김정은 동지의 조선 노동당 영도 10주년을 총화를 하고 기념하기 위해 계획됐다. 그리고 열병식은 당 창건 기념일 당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구절을 앞두고 며칠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는 8일 오후 5시에 추가 보도를 통해서 7일 저녁에 구구절 열병식 명령이 내려졌다. 뭐 이렇게 긴급하게 또 다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일리 NK 소식통에 따르면 이틀 만에 구구절 열병식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8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네.
올해가 이제 북한이 쓰는 연호가 주체인데 주체 110년이 되는 올해와 그 내년 김일성 생일인 110돌을
네.
조선혁명의 려명기로 강조를 하면서 그 사이에 구구절 열병식 명령을 내렸다. 지난 7일 저녁에야 확정된 명령 지시가 열병식 지상무본부로 하달됐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제 이번 열병식을 준비할 때
네.
내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나 봅니다. 공화국의 새로운 주체 100년 때 첫 10년을 김정은 동지가 이끌었다.
예.
그게 올해인데 그게 그걸 기념하기 위한 거고
예.
실제 열병식 지상무대에 내려진 명령에도 강성국가 100년 때의 첫 10년 김정은 동지를 따라 걸어온 공화국의 역사적 순간을 성대히 길이 빛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열병식 행사를 이렇게 급박하게 결정한 건 좀 전례를 찾기
네.
어렵긴 한데 이미 전부터 열병식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뭐 행사 진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열병식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이번에는 민간 무력 중심으로 열병식을 했잖아요. 이런
네.
거 보면은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때 정규 무력이 참가하는 열병식 할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규 무력까지 동원해서 열병식을 하기에는 좀 부담은
네.
느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의 위대성 선전을 하고 있는데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 내에서 북한이 급하게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코로나와 대북 제재 어려움 속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로 무기 개발 등 국방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장 집권 10년간 세계가 놀랄 무기를 개발해 군사 강국이 됐고
네.
북한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10월 10일에 정규 무력이 참가하는 열병식을 개최를 해서 전략 무기들을 과시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국방 분야에서 성과를
네.
과시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9월 9일 열린 열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좀 더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열병식이 또 열릴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04년 데뷔한 여성 듀오 바버레츠가 2017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이 계절에 딱인 노래, 가을이 오네 들어볼게요.
나와는 다르던 당신의 모습에서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북한 주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한국에서는 1인당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뉴스를 봤어요. 작년에 은파군 대청리를 비롯해 집이 수해와 태풍 피해로 다 쓸어가 국가에서 군대와 당원 돌격대 동원을 지어줬습니다. 원수님께서 야전차를 몰고 나오셔서 현지 지도하신 곳이라고 행사만 하고 1년이 되었는데 구들의 장판을 제대로 하고 사는 집이 없습니다. 장판지, 신라, 라카, 레자 살 돈도 없는 농장원들이 맨 세멘트 공골바닥에 비닐방 막대고 종이 깔고 담요 깔고 삽니다. 남조선은 골고루 25만 원 다 준다면 사회주의가 아닙니까? 부러운데 이런 소식이 진짜라면 정말 놀랐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네, 황해북도의 20대 네. 남성분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국민지원금, 공식 명칭은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겁니다. 한국 정부나 각 도시의 지방자치단체, 북한으로 네. 하면 인민위원회쯤 될 겁니다.
예.
이런 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지금까지 한 5차례 정도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전 국민의 한 하위 70%,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네. 한 70% 되는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가정당 100만 원,
네.
3인 가정은 80만 원, 2인 가정은 60만 원, 1인 가정은 40만 원 이렇게 1차 때는 지급을 했어요.
예.
그리고 2차, 3차, 4차 때는 소상공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하면 장사꾼이나 식당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네.
사람들한테 금리를 아주 낮게 해서 돈을 빌려줬었고요. 이번에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네.
겁니다.
맞아요.
사실 자본주의 또는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는 나라 뭐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네.
이런 어려운 때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부유한 나라냐 가난한 나라냐 이런 걸 좀 가르는 기준 같아요.
네.
가난한 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재난지원금을 줄 만한 여유가 그쵸. 없는 거고요.
네.
조금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재난지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인민위원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나만이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정부가 좀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강도에서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제가 남조선 영상을 하나 봤는데 25살까지 직업군인 하다가 28살에 장사를 한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참 멋있어 보였는데 장사를 해야 살 수 있는 건 여기나 거기나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인과 직업군인이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이번에는 양강도에서 20대 예. 남성이 보내주신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한자어로 징병이라는 것은 만 20세 이상 남성인 경우에는
예.
국가의 의무적으로
맞아요.
병역 의무라고 그러죠.
네.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입대한 후에 한 1년 6개월 정도 한국의 군인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군인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의무 복무가 끝나도 그냥 계속해서 군인으로 남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아예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하는 것이죠. 짧게는 한 7, 8년, 길게는 수십 년씩 이렇게 군인으로 일하는 사람들, 군인으로
네.
직업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직업군인이라고 하죠. 보통 직업군인은 지휘관으로서 병사, 일반 병사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참모로서 지휘관을 보조하거나 이렇게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데
네.
월급도 받습니다. 직업군인.
맞아요.
그냥 일반 병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월급 조금 올랐죠.
네.
한국 돈으로 46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데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적게는 한 달에 170만 원, 약 한 $1,50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많으면 한 700만 원, 한 $6,000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군 내부에서는 보통 직업군인을 간부라고 부르기도 그렇죠. 하고 저희 아빠가 사실 이 직업군인이셨거든요. 간부 출신이셨습니다. 지금은 전역을 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양 미술대학 교수의 작품이 남조선에서 공개됐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그림을 남조선 사람들이 봐도 되는데 남조선 그림이나 영화는 왜 못 보게 하는지, 남조선에 우리나라가 미술 작품 보내주면 남조선도 우리나라에 보내주면 안 되는지요? 보내줘도 우리나라는 백성들을 못 보게 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런 질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한국 예술가들이든 뭐 예. 작가든 영화 제작자들이든 북한 주민이나 북한 정부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작품을 보내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북한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 보고 싶어 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의 문학과 예술을 교류하고 관람하는 것, 뭐 사상이라든가 이념 정견을 떠나서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자는 이른바 민족 대단결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남과 북의 이런 자유로운 문화 교류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네. 부담 수준이 아니라 문화 교류 자체를 강력히 차단하고 있죠. 그래서 좀 문화 교류를 길게 보아서 네.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좀 북한 정부가 깨닫고 과감하게 서로를 교류하고 개방하는,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개방하는 날이 네.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게요. 자, 네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가스값이 갑자기 내렸습니다. 소문에 우리나라 어디선가 천연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동으로 된 자그마한 가스통도 나왔다는 겁니다. 헛소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가스가 누거지니 좋은 건 알지만 늙은이들은 가스 너무 무섭다고 다 쓰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요새 가스가 녹다니 서로서로 가스 장사하려고 합니다. 망하지 않게 마을 사람들 말리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국경 연선 지방인 여기는 밀수를 못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양강도에서 보내주신 질문이네요.
뭐 어쨌든 가스 장사라도 네.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북한에서 값이 내리느냐 네. 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뉴스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보통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가스, LP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프로판 가스라고도 하는데요. 보통은 원유를 정제해서 만듭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유 정제 방법은 증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에 따라서 한 25도 정도 이렇게 끓이면 네. LPG, 프로판 가스가 나오고요. 그 외에 뭐 가솔린, 나프타, 등유, 경유, 윤활유, 중유 등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등유 같은 경우는 한 150도에서 240도 정도 끓으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중유가 다 끝난 찌꺼기는 아스팔트로 만들어서 도로 포장에 쓰기도 합니다. 이제 네. 그만큼 원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이 LP 가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최근 북한에서 가스 가격이 크게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네.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중국에서 정제유 수입이 공급됐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기는 지난 한 7월 중순쯤 됩니다.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던 북한 정제유 가격이 7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조중호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서 친서를 주고받았는데
네.
그 직후에 중국에서 정제유를 공급받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제유가 남포항을 통해서 주로 반입이 됐고요. 일부는 조중 송유관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 직후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7월 15일 평양 휘발유 경유 가격은 1kg에 각각 7,000원, 4,000원이었는데 7월 12일 가격에 비해서 휘발유는 36% 떨어졌고요. 경유는 53%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8월 2일에도 휘발유 가격은 1kg에 6,800원 거래되면서 조금 더 떨어지죠. 네, 지금 7% 정도가 추가로 하락이 네. 됐고 평양뿐만 아니라 신의주, 해산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공급이 더 되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7월 29일에도 또 해산의 휘발유 가격은 1kg에 6,200원, 경유는 4,800원이었으나 8월 들어서 각각 27% 그리고 9%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정제유가 들어오면서 떨어진 것 같고요. 북한에서 가스가 난다는 소문이 이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네.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말은 이미 19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도
네.
석유 탐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양, 재령, 안주, 온천, 길주, 명천, 신의주, 서한만, 동한만 등 한 7곳을 지금 탄사를 쭉 해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북한 정부가 2004년에 영국계 석유개발회사 아미넥스, 2013년에 몽골계 석유개발회사 HB오일 등과 탐사 및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미넥스는 2012년에 HB오일은 2016년에 결국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그래서 석유를 탐사만 하고
네.
실질적으로 막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을 만큼 채굴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북한에서 가스가 생산돼서 가스 가격이 떨어졌기보다는 중국에서 공급된 영향이
네.
있는 거죠.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남조선 텔레비전 방송인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니까 산골짜기에서 사는 인생은 거기나 여기나 같은데 그 정도면 원수님 특각이고 별장 생활입니다. 나도 이렇게 누구의 상관도 받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의문이고 거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이 되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강도에서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기 산간오지에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
영상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들은 왜 자연으로 들어갈까? 저도 좀 궁금해요. 그런데
그쵸.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
네.
사는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치면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식빵과 우유로 아침 식사 때우고 승용차 타고 직장에 출근합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경우 출근 시간이 무려 1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너무 멀어요.
그럼 한 7시 네. 반쯤 사무실에 도착해서 간단히 커피 한잔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막 수많은 사람과 전화하고 면담하고 또 때로는 성과를 내라고 윗사람의 압박까지
네.
받으면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거기다가 야간 근무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
네.
밤 11시, 12시. 그럼 대충 씻고 자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도시 생활 너무 지쳐.
맞아요.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네.
차라리 산간 오지에 가서 자연과 더불어 편안하게 살자. 이런
네.
사람도 있나 봐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산간 오지에 가서 사는데 이제 그런 걸 찍어가지고 여러 가지 동영상 촬영을 해서
네.
프로그램을 만든 것들이 나는 자연인이다죠. 뭐 그래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천차만별이고요. 먹고
네.
사는 방법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제 나물 캐고 사냥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집 근처에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주변 도시에 가가지고 생필품
네.
사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네.
다양한 것 같습니다.
꼭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뭐 가끔 여유를 찾고 싶을 때 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네. 갈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주말마다.
네. 네. 한번 이 내용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한국 화장품, 시계, 옷, 가방, 의약품, 식료품, 소비품들을 마구잡이로 받다 보면 도매꾼들이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분야별로 회사들 상표 등수를 대강이라도 알고 싶어요. 양강도에서 보내주셨네요.
와,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된다는 건 너무
네.
어려운데요. 그냥 일단 아주 간략하게 최근에 네. 인기 있는 대표 상품 이름만 그냥 짧게 소개를 할게요.
도움 되시겠네요.
먼저 화장품.
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좋아하는 화장품 순서가 다 다른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 1위부터 10위까지만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일 낮은 거 10위. CNP, 이게 이제 차엔박이라고
네.
하는 브랜드. 9위, 닥터 자르트. 8위, 메디힐. 7위, 아비부. 아,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네.
6위, 닥터 지. 5위, 3 컨셉 아이즈. 3, CE 이렇게 돼 있네요.
네.
4위, 롬앤. 3위, 클리오. 그리고 2위가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는 중국 사람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1위가 에뛰드 하우스. 이런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입니다. 시계는 한국에서 아동산업이라는 곳에서 만든 포체, 로렌스가 만든 로렌스.
네.
이게 한국 대통령 시계를 제작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로렌스 시계가 있고요. 오리엔트라는 회사가 만든 시계는 정말 많아요. 갤럭시, 샤갈, 피에르가르댕,
네.
오리엔트, 제규어 포커스 같은 시계가 있고요. 주식회사 SWC라는 곳에서 만든 시계는 뷰렛, 하센시에, 카파, 세시, 디팩토리 이런 게 있고요.
네.
로만손이라는 회사도 있네요. 여기는 프리미어, 그다음에 트로피시, 뭐 등등의 시계들이 있습니다.
네.
옷 1위 휠라홀딩스, 2위 F&F, 3위 신세계 인터내셔널, 4위 영원무역, 5위 효성 TNC 정도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한국과 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류 상표 순위를 말씀드리자면
네.
1위 나이키, 2위 구찌, 3위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는 북한에서도 많이 입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4위 루이비통, 5위 까르띠에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약품으로는 해열 진통제는 한국 같은 경우 타이레놀, 개보린, 펜잘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진통제죠. 아스피린 네. 등이 있고요. 소화제는 배아제와 휘스탈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구하기 쉬운 종합감기약 판피린 그리고 판콜A 이런 게 있고요. 상처에는 마데카솔, 후시딘 같은 연고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거 다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식료품 같은 경우는 너무 나열하기 힘드니까요. 품목을 적어주시면 알고 네. 싶은 거 적어주시면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에서 보내주신 여러 질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 궁금증들 보내주셨고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답변해주신 이광백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때 정말 큰 인기를 누렸던 걸그룹이죠. 귀에 쏙쏙 박히는 좋은 노래들도 많이 불렀습니다. 2006년 데뷔한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인기 황금기였던 2008년에 발표한 노래 마이 스타일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합니다. 김지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에서 전해지는 소식들 중에 이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공동부유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자면요.
예.
한마디로 함께 잘 살자라는 뜻입니다.
네.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지도부와 가진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강조한 뒤부터
네.
중국 매체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예.
당 지도부는 당시 회의에서 공동부유의 개념과 목표를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고소득 계층의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네.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
부유층과 기업이 싸운 부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분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근데 그동안 중국은요 사실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이거 늘 강조해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선불론이라고 해서
예.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과 함께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를 키우자는 노선을 걸어왔죠.
네.
중국 공산당식으로 말하면 생산력 해방을 위해 계급투쟁을 유예했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고요.
예.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거인이 됐습니다.
네.
국내적으로도 공산당 100주년을 계기로 탈빈곤과 전면적 사업광 사회, 그러니까 중산층 사회를 완성했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부의 분배를 강조한 배경은 뭘까요?
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극심한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베이징의 중심 번화가를 다니다 보면요. 바로 인근에 여전히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빈민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농민공을 비롯한 도시 빈민들이 10여 명이 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뭐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예.
2020년 5월이죠. 리커창 총리가 14억 인구 가운데 6억 명이 월 수입 천이한 수준이라고 공개하면서 이제 중국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이 같은 빈부격차가 경제성장의 그늘로 지적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일단 성장을 강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좀 키우기도 했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공동부유로 정책 기조를 바꾼 건데 그러면서 사실 중국 경제 전반에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예. 거대 정보통신 회사들이 올해 들어 당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와요.
네, 빅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던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 문제나 독과점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네.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한 것도 이 공동부유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중국의 디디 추싱이라고 해서 이제 다기능 손전화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중개하는 회사가 있죠.
네.
일종의 뭐 택시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디디 추싱이 기사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수수료를 낮춰받도록 했고요.
네.
중국 최대 음식 배달 기업 메이탄 역시 배송기사들에게 떼는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자, 기업에서도 기부금을 내놓는 등 좀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기술 기업 텐센트가 가장 네. 먼저 500억 위안, 우리 돈 9조 원에 달하는 돈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앞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로 다음 날
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텐센트는 국가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라면서 공동부유를 위해 의료와 농촌경제, 교육 등의 분야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텐센트 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 핀더더가 1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는 99억 위안 규모의 농업과학기술 전담기금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또 사회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너도 나도 좀 기부금이라고 포장을 해서 내놨지만 중국 당국의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부금의 성격을 보호비라고 정의하기도 했는데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안 낼 수도 없지만 냈다고 해서 당국의 감독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공동부유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부자들의 사회보답을 요구했던 중국 공산당은 기업들의 기부는 자발적인 것으로 강제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공동부유가 부자를 죽이는 정책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 만에 정책 노선의 방향을 바꾼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내년 가을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당대회라고 불리는 전국 대표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네.
여기서는 지도부 재편이 논의되는데 시진핑 주석은 기존 관행을 깨고 공산당 총서기 3년인 장기 집권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중국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부자와 기업들이 아닌 민생을 더 챙긴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네.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꼽히는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는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는요. 고위직에 대한 이런 사정작업도 좀 강화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의 측근이
네.
4억 위안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사정 감찰기구인 중앙순시조 부조장을 지낸 둥홍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억 위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여 년간 광둥성과 하이난성, 베이징과 국무원 등에서 왕치산 부주석과 함께 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거대 정보통신기업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 당석이 저우장융이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에 따르면요, 반부패로 지난 한 주에만 8명이 낙마하고 13명이 처벌받았는데요. 이처럼 고위직에 대한 가차 없는 사정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건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민심을 챙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 빈부격차 문제만 좀 해결을 한다면 이번 행보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또 하나의 승리로 중국 당국이 내세울 수 있겠죠. 공동부유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그냥 민심 잡기용으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시진핑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독재자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 중국의 새로운 경제 노선 공동부유가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매일 쉽고 짧게 여러분께 중국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뭐 살다 보면 누군가를 도와줄 일 많잖아요. 그럴 때 한번 가서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배워볼게요. 你需要我帮忙吗?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니 하면 당신, 중요한 건 쉬야오죠. 쉬야오 하면 필요하다. 워, 내가, 빵망 하면 돕다라는 뜻입니다. 마 하면 의문문에 붙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걸 다 이어붙여서 니 쉬야오 워 빵망마 하면 혹시 도움 필요하신가요?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을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참 많이 좋아하겠죠? 你需要我帮忙吗?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10일 금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북과 함북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9도, 해산 11도, 강계 15도, 함흥 16도, 청진 17도, 평양, 개성, 사리원, 원산 18도, 신의주, 해주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0도, 해산 청진 25도, 신의주 강계 26도, 평양 개성 해주 27도, 사리원 원산 28도, 함흥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39% 상승한 69.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3% 하락한 1,793.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9월물 가격은 온스당 24.01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5.98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길을 잃고 쓰러진 90대 치매 할머니를 구해서 명예 119 구조견이 된 백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CNN 방송에까지 소개가 됐다네요. 방송은 충실한 백구 덕에 할머니를 찾았다면서 용감한 4살짜리 견궁 백구는 개가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소방서는요, 치매에 걸린 90살 이 주인 할머니를 구한 백구에게 지난 6일 명예 119 구조견 임명장 그리고 계급장을 수여했는데 한국에서 반려견이 명예 구조견으로 임명된 건 이 백구가 처음이랍니다. 할머니는 지난달 25일 실종됐다가 40여 시간 만에 논 가장자리 물속에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다는데 그 옆에는 백구가 꼭 붙어서 지키고 있었대요. 당시 구조대는 열화상 카메라에 백구의 체온이 표시된 덕분에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90대 어르신이 40여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반려견이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유기견이었던 그 백구가 거리에서 큰 개에 물려 큰일 날 뻔했을 때 그 할머니와 가족들이 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는데 또 이렇게 은혜를 갚았네요. 사람보다 더 충직하고 의리 있는 동물들에게 언제나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허각 씨가 부른 나를 잊지 말아요는 2011년 크게 히트한 인기 드라마 최고의 사랑 OST로 역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